지난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을 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임도 권함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여기에 시기심을 품은 유대인들이 거리에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읍장들 앞에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일을 순종할 것을 구원해서 야손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었다고 소리치면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결국 잡혀갔던 야손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석금을 물고 풀러나긴 하지만은 아직 유대인의 감정이 누그러들지 않았다고 판단한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염려해서 데살로니가의 남서쪽이죠. 약 80km 지점에 위치한 베레아로 밤에 보내는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에 겪은 안타까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편한 일을 선택하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벌써 포기할 만도 한데 바울의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은 결코 접지 못함을 보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는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은 결코 입에 발린 말이 아님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결국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자신의 인간적인 이성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예전에 그러셨던 예수도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쩌면 깨달을 만도 한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것으로 여겨지죠. 영적인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보면 너무나 분명한 어떤 일들도 육신적이거나 사람의 이성과 감정의 기준으로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영적인 분야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이해보다는 분명히 인간적인 이해가 더 호소력을 가지기 때문에 진리의 호소가 사람들에게 더 전달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죠. 신앙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어왔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였고 거역하는 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어를 잘 공부하려고 하면 영어적인 이해와 사고에 익숙해야 적어도 한국식의 영어 세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어를 언제나 먼저 우리말로 들으면서 해석하고 해석한 것을 다시 영어로 바꿔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들의 표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영적인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나 교회의 역사에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 드렸기 때문에 또 다른 인간의 언어가 필요하고 분파가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육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대의 최고의 지혜와 학식을 가졌다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두 사람의 대화가 이런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의 대답이 고작 이런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그렇게 되묻는 것이 바로 하늘의 말씀과 땅의 응답의 차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답답하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에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니고데모를 흉볼 처지가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항상 신령한 것들을 세속적인 가치로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진정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지난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유대인들이 생명의 복음 앞에서도 소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이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뭐 나을 것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도 어려움을 도망쳐 나온 바울 일행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오늘 우리는 물론이고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마지막 때까지 역사 속에서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면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이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소화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된 말씀입니다만은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약속의 혈통에서 났다는 자긍심 하나로 지속적으로 주시는 생명의 교훈을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으로 영적인 것을 가로막는 비극적인 실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은 세상에서 처신을 잘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받을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의 속함이 분명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범을 오늘 다시 한번 접하면서 같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각자의 자세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들의 자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째로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편견 없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는 거지요. 자, 여기 더 신사적이어서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니까 유게네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게네스 하면 탄생이라는 말이고 유하면 잘, 좋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가문에 태어난 계급이 높은 또는 대범한 더욱 귀한 귀족.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이 유게네스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니까 귀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정말 잘났다 하는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낫다고 할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나타내 보였고 또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준비된다는 것은 태생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태어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되도록 훈련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줄기찬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은혜로 듣기 위해서 준비된 심령마다 주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두 번째 자세는 준비된 자세로 말씀을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두 번째로 말씀을 은혜로 받는 자세인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말은 좀 특이한 의미입니다. 메타파세스 프로디미아스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한 복판에 또는 연합, 연속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파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온전히 전체에 만유 만민 이런 뜻들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디미아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준비성, 마음의 준비 원함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문의 헬라적 어원을 따라서 이해를 한다면 마음 전체를 다해서 중심으로 원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속적으로 다잡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졸리거나 생각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경성시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준비된 마음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집니다. 말씀은 준비된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좋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렇죠. 좋은 땅에 뿌리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러셨거든요. 복음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떨어질 토양이 굳어 있으면 생명의 결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굳은 땅으로 두지 말고 부드럽게 갈아엎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하나님 앞에 갈아엎은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받는 자세였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편견 없이 말씀을 받고 또 준비된 자세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은 말씀을 스스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거든요. 이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말은 날마다 이것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런 시간대를 얘기하면서 또 24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을 우리는 요즘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 말은 아나크리노 이런 히라본데요. 본래적인 의미로 자세히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법적으로 죄수를 심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가려내는 거예요. 또 채를 쳐서 가루를 가려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판단하다, 탐색하다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들은 바 말씀을 각자의 말씀으로 새겨 들은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듣고 끝내버리는 마치 급하게 먹는 밥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다시 일을 하는 바쁜 농번기에 급하게 먹는 식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다면 그 말씀은 잘 소화되어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영양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소화하는 것을 소나 양들의 되새김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2절에 하는 고백은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양들이 뭘 합니까?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바늠 없이 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의 되새김질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한 말씀을 듣고 열심히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이때는 물론 신약 성경은 없는 때였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 구약 성경을 살펴서 그 본래의 뜻을 다시금 잘 새겼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헬라의 철학 사상,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한 것들을 바탕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깊이 상고해서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소화하는가? 마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급하게 돌아와서 식은 밥덩이를 물에 말아서 허기 된 배를 채우고 다시 일을 붙잡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인터넷 뉴스에 그런 게 떴어요. 식은 밥을 먹으면서 노예처럼 사는 노인. 뭐 이게 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걸 갖다가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며칠씩 지난 밥을 겨울인데도 반찬도 없이 그 물에다가 그냥 뒤말아가지고 허기 든 배를 치우고 그리고 다시 일하러 나가요. 제가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과 한 것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짐치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요. 베리아 사람은 적어도 이런 자세로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 귀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당대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소화하는 자세는 조심성을 가실 때 영적인 삶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히 말며, 전도서 8장 3절에 솔로몬을 통한 경계도 이런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물러갈 때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소화하고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당부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갈급함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듣는데 집중하고 그 들은 바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과 함께 되새김질을 하는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어서 베레아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13절에서 보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같은 동족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든지 대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군인 것 같은 적군, 그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 13절을 최근의 번역을 통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보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가자 그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자기들의 있던 곳에와 같이 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소동에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지라도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바울 일행을 대적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복음이 세상에 미치는 특별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복음은 빌립보 간수에게 증거하고 그 증거대로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앞에서 그랬죠. 16장 31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간수에게 말했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34절에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복음의 반응의 차이를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빌립보 간수의 집안처럼 모든 가족이 다 잘 믿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모두가 다 그렇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이런 입장에서 가족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가라 하셨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순종해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간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다른 일을 제쳐두고 80km의 거리를 쫓아가서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불량배들에게 돈을 주고 싹을 내서 동원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표현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그들의 사악함을 그 성경을 읽는 모든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분명히 같은 편이지만 영적으로는 나눠지는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은 비단 베레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 속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확실히 예수도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뭉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들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10절이고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그렇게 돼 있죠. 이런 동족들 사이의 위기 속에 언제나 이름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자 형제된 이방인들이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으려는 충성과 사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고 그런 잘못된 확신이 그러한 약속을 따라오신 메시아를 죽이고 그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험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잘못된 확신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위기를 당하는 바울 일행을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오늘 10절에 그랬고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오늘 14절입니다. 이런 기록을 봐서도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나중에 이런 자들을 두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 4절에 이들에 대한 감사를 세계 속의 교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분명한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 없이 헌신한 형제 자매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성경에 연보를 한 사람들도 사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보다는 이름들이 묻혀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디에서나 이름 없는 형제들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빠져나오고 당시의 철학의 중심지인 아덴에도 이런 형제들에 의해서 먼저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모습을 오늘 말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확산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리아는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신앙의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고 하는 데서 그들은 오늘 여전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되는 이유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거짓된 신비 종교의 종들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되시는 말씀 앞에 합당한 겸손과 듣는 귀로 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할 때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백 리를 쫓아왔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었고 세상의 어떤 보물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히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약속된 성경 속에서 확인하는 되새김질을 목자를 따르는 양들처럼 계속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참된 부흥은 사실 말씀의 부흥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헬라의 철학 사상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깊이 검토하여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연절에는 바울과 함께 그 말씀의 확산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자신들의 것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이름 없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도 지나칠 수 없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순간부터라도 베리아 사람들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와 그 생명의 말씀의 확산을 위한 헌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베리아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주위에도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